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큰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찾아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드린 예물을 추정해 본 결과 아라비아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지금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들의 이런 질문은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묵시로도 계시로도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과 기대를 고대하며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쉽게 말해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으니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죠. 하지만 이런 복된 소식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헤롯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면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핏 보면 헤롯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동방 박사에게 찾으면 알려달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는 자신의 자리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미연에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참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복된 소식 앞에 오늘 헤롯은 기쁨 대신 사륙의 칼을 꺼내든 겁니다. 그에게는 예수의 탄생은 기쁨도 감사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과 손해를 가져다 줄 경쟁의 대상, 위험의 요소에 불과했던 것이죠. 과거 헤롯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성탄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야 되고 친구들과 연말을 즐겨야 되고 하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제는 성탄절이 빨리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쉬고 가정을 위해서 쉬는 날처럼 희석된 것이 요즘 세대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탄절이 아니어도 인생의 우선순위가 내 만족과 즐거움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 오로지 내게 주신 환경과 여건, 만족의 요소들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큰 은혜가 눈앞에 있어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서기관들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렇다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어디인가를 알아보게 합니다.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5절과 6절에 그들은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만큼 딱 집어서 미가서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만약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반드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어찌 보면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알문 있고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베들레헴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찾으러 갈 그 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 대해 우리의 암도 가득하고 지식도 가득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지식과 알미 우리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정작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 마음문을 여는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2000년 전 주님의 탄생을 알고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동방박사의 지내한 여정과 그 경배드린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는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전상으로 내려온 민수기 24장 17절의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는 그 말씀을 듣고 들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혹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의 후손이었을 거라 이야기도 합니다. 포로 해방 이후에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너무나도 종교적인 환경은 열악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성경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걸음은 상당히 고달팠을 겁니다. 별이 인도하는 대로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는 최소 2000리 이상으로 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쯤 되겠죠. 헤롯이 두 살 아래 아이들을 살해한 것을 볼 때 최소 8개월에서 1년 이상을 광야를 지나고 밤하늘의 별을 의지해서 걷고 또 걷는 험난한 길이었을 겁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보면요. 결코 쉬운 예물들이 아니었죠. 오늘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당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은 왕에게 드리는 값진 예물의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제인도 아니었고 학자였으니 그리 부자였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럼 그들이 이런 값진 예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예물은 이 동방박사들의 모든 인생의 전재산을 털어서 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서 내놓았던 것일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쉽지 않은 결단과 믿음의 걸음이었을 텐데 마지막에는 더 큰 믿음의 시험이 하나 있었죠. 그토록 찾아 헤맸던 메시아가 그 낮고 천한 마곡간 말구에 누웠으니 어찌 경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호화로운 궁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토록 간절히 만나고 소망했던 아기의 부모는 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저라면은 우리가 제대로 찾아왔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녕 맞는가? 내 속에서 계속 흔들림의 소리가 메아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별 하나만 바라보고 그들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아기 예수를 향한 믿음의 눈이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었기에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해바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영어로는 sunflower라고 하는데요. 해바라기는 오로지 해만 바라보며 자신의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는 해바라기에서 어찌 보면 인생의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동방박사가 험난한 여장에서 별에게 시선을 고중해서 결국에는 완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신부로는 낮은 목수의 가정에 아기를 보고도 온전히 왕을 향한 경배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주님께 믿음의 눈을 고정하며 나아갈 때 오늘 동방박사의 그 영화로운 모습들 또 주님께 영광 들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바라기, 명예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로 살아가시는 영혼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에 마음 뺏기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